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구를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객에게 전도된 것을 말할 때 이야기를 하죠. 제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이 제사를 드리는 것,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제사를 끝내고 제밥을 먹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쏙 빼놓고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드리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제사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먹으면 몸에게 유익이 되는 제밥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실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제사에 관심 있기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아 보일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눈에 안 보이고 제밥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서 지금 당장은 제밥을 먹으니까 맛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고 나중에 갔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빗대어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이득들을 취해가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서 적당히 하나님 예배하고 적당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주변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이득들을 취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실속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닌 그 옆에 있는 제밥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안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제밥과 이제 저울질 될 때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제밥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울질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그 갈등하는 마음, 저울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갈등은 될 수 있어요. 저울질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밥을 더 관심을 갖고 제밥이 더 중요하고 제밥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런 갈등을 계속하게 되면 제사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제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 갈등과 그런 저울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제밥에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룬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전해라. 근데 우리 선지자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당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인 거죠.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전해라고 했을 때 예 라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우리의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불편하고 뭔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곳을 자꾸 숨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함이 있는 거죠. 불순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걸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낯을 피해 다니는 거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관계가 불편하고 그 사람과의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피하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얼굴 눈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아무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알았어요.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 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던지니까 바다 뛰노는 게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놓은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준비해놓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잘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불순종해서 갈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갔을 때 야 너 불순종하고 갔으니까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막 시궁창 속에 빠지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만난 물고기는 자기를 삼킨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안에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불순종하다 살다 보니까 무언가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지 않으실 거야.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어떤 잘못된 확신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마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했던 일은 2장에 보면 뭐 하냐면 자기를 회개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물고기가 탁 뱄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4절까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물에 빠져서 물고기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빼도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래요. 사흘 동안 걸어서 돌아야지만 돌 수 있는 큰 성읍.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끝냅니다. 요나가 엄청나게 좋은 운송수단을 갖고 전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돌았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돌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흘 동안 걸을 길을 대충 하루 만에 끝내고 끝낸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하나, 이제 물고기 뱃속 사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여전히 요나 마음 안에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대충 전하는 거예요. 안 할 순 없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전하긴 전해요. 그냥 하루 동안, 3일 만에 전할 걸 하루 만에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심지어는 왕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니느웨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대전 시내를 그냥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했는데 갑자기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던 거, 장사하던 거 다 그만두고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열렬히 찬양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나는 대단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일을 보고 요나가 뭐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뒤에 읽어보면 내용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내가 크신 분이셔서 이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나 그래서 이 일 하기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죄 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요나는 알아서 내가 가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뻔해 보였던 거죠, 요나는. 그래서 그 일이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충 전했냐면 이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요나는 그렇게 될 것을 보고 싶지 않았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 나라, 자기들 침략하고 자기들 어렵게 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나라가 그냥 그 상태로 멈춰서 죽어버릴 게 심판받는 게 오히려 요나가 보기에는 좋은 거죠. 그냥 심판당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은 너무 싫은 거죠. 뭐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지금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저렇게 해서 막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빨리 지진 나서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막. 근데 그 일본이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억울한 마음, 싫은 마음. 사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걸 보면은, 마음이 좋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기 싫었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후에 보면 요나가 이 성에 또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까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방넝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늘,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곳에 그늘을 대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을 냈던 요나가 뭐합니까? 방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냈던 요나가 방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강넝쿨을 갈가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런데 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했어요. 근데 벌레가 뭐였어요?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박넝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벌레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어요. 얼마나 뜨겁고 동풍이 얼마나 뜨겁든지 정신이 잃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해요. 요나가 얼마나 그게 뜨겁고 괴로웠으면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 요나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박넝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벌레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넝쿨 주셨으면 그냥 니느웨 성 지켜볼 때까지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틀도 안 가요. 단 하루 만에 복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뜨거운 동풍 역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방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중에 뭐만 제일 좋아 보여요? 방랑콜 하나만 좀 좋아 보여요. 왜냐면 요나가 기뻐할 정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을까요? 요나를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너희 두 자식 이렇게 나 옆에 화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요나의 삶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예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꾼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그 방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네가 거기에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다가 사라진 방농쿨 하나만으로도 네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나 이 사람들 아낀다. 그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요나가 박랑코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9절에 나와있어요. 이 박랑코를 얼마나 아꼈는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랑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박랑코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야, 너 이렇게 화내는 거 너 했더니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화낸다 할지라도 내가 화내는 게 맞습니다라고 할 만큼 박농쿨을 아끼는 요나. 그런데 뭐예요? 네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끼는 마음 이상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아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죽기만큼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예비된 거죠.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나를 인도해서 요나가 마음에 갖고 있는 니느웨를 향한 분노,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물고기도 예비해 놓으셨고 박농쿨도 예비해 놓으셨고 벌레도 예비해 놓으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비에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요나가 배우는 건 뭐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고도 싫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그 마음을 뭐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요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의 형벌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쟤는 진짜 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뭐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나에게 하셨던 이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을 박농쿨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박농쿨만큼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우리를 좋게 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마치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관심이 박넝쿨에만 있기 때문이. 박넝쿨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사라지면 화를 내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이 요나가 성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만큼 옳습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화를 내버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박넝쿨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잿밥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박넝쿨이 있기만을 원해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뜨거운 동풍을 막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늘을 해주는 박넝쿨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예비하시면 없어진 것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어쩌면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하나님의 예비함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나서를 읽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은 물고기도 내가 불순종할 때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내가 뜨거운 햇빛과 동풍을 막아주는 박넝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때로는 그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뭐예요?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왜 박넝쿨이 사라졌지? 박넝쿨 언제 다시 생기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밥이 아닌 제사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제밥, 오로지 박넝쿨. 왜 내 인생에 박넝쿨이 없지? 왜 내 인생에 박넝쿨이 사라졌지? 하나님의 박넝쿨 왜 다시 안 줘요? 마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내면서 화내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만 쏟아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넝쿨이 사라지는 벌레 그리고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뜨거운 동풍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은 천지 차이죠. 아마 모르는 사람은 요나처럼 할 거예요. 화내면서 성을 내면서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러냐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기다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겠죠.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순히 고통 가운데 막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그 마음을 알아야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내려놓게 하시죠.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왜 박넝쿨이 없지?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런 물고기나 벌레나 뜨거운 동풍만 있지? 아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때론 내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 상관없이 내 마음만 막 토해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넝쿨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또 있게 하면 또 있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정작 중요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 버려버리고 박넝쿨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뜻 모르면 순종 못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걸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때로는 방넝쿨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벌레도 지나가야 하는 거죠.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들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방넝쿨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때론 내 인생에 일어난 벌레와 뜨거운 동풍에도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물론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다고 하겠어요, 요나가. 때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요나를 괴롭히고 요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만 구원하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너희가 요나처럼 막 너희 괴롭혔던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는 게 싫을 수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근데 니들 그 마음 뭐 해야 돼? 내려놔야 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마음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가 정말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돼야 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싶은 책이 요나서인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많은 인생을 걸어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방넝쿨도 지나가고 물고기 뱃도 지나가고 벌레도 뜨거운 동물 다 지나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 가져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길 원하시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포기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고 성내고 싶은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이지, 내가 때론 이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때론 내 마음을 꺾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돼요. 방넝쿨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방넝쿨 있을 땐 기뻐했다가 사라지면 하나님 마음이고 뭐고 싹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 우리 삶에 있어요. 그 당시엔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진짜 예비하십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때론 이 가난함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때론 이렇게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취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따라 잘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삶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움직이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